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우며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이라는 분을 봤어요. 이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죠.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받기 이전에 그 삶을 보면 가정도 참 화목했고 자녀들 신앙교육도 잘했고 여러 가지가 다 아주 아름다웠던 믿음과 성품과 삶의 모든 여건이 아주 훌륭했던, 참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만한 사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까닭 없이 저렇게 좋은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그러죠. 돌봐주셨으니까 그러죠. 축복해주셨으니까 그러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봐 하고부터 이제 욥의 인생이 참 어려운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본인도 몸에 종기가 나고 참 힘든 상황이 되고 그 좋았던 아내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돌변하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죽어라 그게 낫다 꼴보기 싫다 이 상황 너무 지겹다 힘들다 감당하기 어렵다. 욥이 아마 진짜 죽고 싶었는데 신앙 때문에 못 죽고 있는 것을 욥기에서는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1장 21절에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몸 신앙, 아주 리얼한 표현으로 하면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아주 굉장히 솔직한, 정직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 주인이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시다. 아,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고난과는 상관없이, 나 한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찬송받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하나님이 혹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야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믿음 이런 것이 욥기 1장, 2장 서두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반응 참 훌륭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은 반응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나타낸다. 좋을 때 해야 되는 반응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자기 사랑했던 사람인지, 정말 주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인지, 자기 나라와 자기 욕심을 꿈꿨던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줘보면 알고요, 뺏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가 주인이고 뭘 따라서 사는 삶인지를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오늘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욥의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충격적이었을 거겠죠. 잘 알았던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놀래잖아요.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이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치아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는 말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지금 좋은 친구들이에요. 같이 위로하러 이렇게 왔어요. 약속을 하고 욥이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우리 가서 보자. 왔어요. 욥의 상황을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 형편없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울죠. 지금 여기 보니까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을 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야, 이거 쉽지 않죠. 처음엔 참 훌륭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장에 가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한, 나 왜 태어났냐,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이야기죠. 욥이 하소연을 이렇게 해요. 너무 힘든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나누는데 고통의 깊이와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막 이렇게 깊이 있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20절부터 26절을 보면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지금 살아있는 거, 이 해 뜨고 하는 거, 이거 다 나한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 끓는 소리,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아주 힘든 이야기죠. 가만히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욥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쭉 하는 내용들이 욥기 전체 내용을 중반부를 이루어 가게 돼요. 그래서 3장부터 뒷부분 마지막 결론이 나기까지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을 해주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4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먼저 위로를 해요. 근데 4장 7절에 무슨 말을 해놓냐면 이래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8절에서는 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은 밭을 가고 독은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진다.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5장 8절에서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당하는 일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친구의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야,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너 혹시 죄진 거 있지 않아? 빨리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무고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지금 이 얘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래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움을 보면서 너 뭐 죄진 거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해. 돌아가. 인과응보적인 이야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거예요.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인생에 펼쳐진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6장 7장에 가서 쭉 나요. 그러면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형제는 14절부터 보면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자의 일을 폐하는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울이라는 말을 써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욥이 아 개울 같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와디라는 단어예요. 이 개울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스라엘 땅은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와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주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개울에 물이 비가 올 때쯤 되면은 이 개울 물이 차요. 근데 그때는 꼭 물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막 차서 홍수가 나고 진짜로 건기 때 물이 필요할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이렇게 땅이 보면 모래 자갈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은 바닥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개울가에 가서는 뭐 생존을 위해서 농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런 와디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와디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꼭 필요해야 될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스럽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욥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너 와디 같은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하는 말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 네가 하는 말 나한테 와닿지 않아.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참 배신감 느끼고 이런 표현을 지금 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25절에 보면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지금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설픈 충고 때문에 관계가 상실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홉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부터 보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욥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해요. 보면 8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며 정직하면 정녕 그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지금 이 친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지금 자식들 왜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들 죄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지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거 말고 특별한 죄를 져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말로 일찍 다 죽었다, 벌 받아서 죽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은 지금 욥한테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죠.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근데 또 이 8장 7절은 보면 우리 기업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가게 가면 이거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장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 맞지 않는 걸 갖다가 걸어놓고 또 모르고 또 걸려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혹시 집에 있으면 뛰세요. 이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욥처럼 일단 망해야 돼요. 자식 다 죽고 몸에 병 걸리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잘 될 수 있어 혹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걸어놓고 있으면 내가 망했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친구와 욥의 대화예요. 이런 내용을 이게 만든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인데 또 사는 사람들도 제가 본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문장 띄어다가 좋으니까 잘 될 거야.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나 잘 되고 싶어. 지금 가게 처음 열었어요. 미약해. 근데 잘 될 거야. 창대케 될 거야. 이게 단순하게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누가 혹시 아는 분들이 붙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세요. 아무튼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욥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또 이야기를 해요. 9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9장 지금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그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예, 지금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의 유한함, 절대적으로 유한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뭘 되게 잘못해서 크게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정말로 답답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인간이 얘기할 수가 없다. 이 고통의 시작과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을 아주 토로하는 속 깊은 아픈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랬더니 이제 맨 마지막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 1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너 죄 졌지? 그랬더니 욥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소발이라는 친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야기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지금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의로워? 네가 정말 그렇게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결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너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더 가벼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야,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셔. 너 악한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가서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라. 그러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안 죽는다.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위로하러 왔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면 2장 처음에는 같이 7일 동안을 땅바닥에 앉아서 울다가 그 위로가 좀 됐죠. 그러다가 이제 권면을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협박하는 내용으로 이 친구들이 돌변을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에 보다가 들었냐면,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해 있는 우리 삶에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나, 어떻게 기도해 줬나, 진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나, 아니면 욥의 친구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누군가를 돕는다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처음엔 안타까워해요. 그러다가 나름 진단을 해요. 왜 그랬을까? 저서는 왜 저런 거지? 아, 이래서 저랬구나.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허락도 없이 그냥 처방을 해요. 저 사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돌팔이 상담가나 위로자가 되기 쉽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힘들게 하고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화목보다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차갑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들의 지난날의 옛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위로해줬는데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나빠졌다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접근 방식이나 우리의 사고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의사의 목적이 사람을 고치는 거잖아요. 사람 화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목적이 잘 양육하고 좋은 사람 되게 하는 것이지 잔소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살게 하는 것이지 떠나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혹시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맞는데 맞지 않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론은 맞아요. 그런데 강론이 틀렸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다 이해하지 않고 깊은 이해 없이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리가 늘 편찮으셨어요. 연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다리에 힘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해서 아프다. 이렇게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걸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지는 분이었어요. 수술을 해서 속에 핀들이 있어서 걸으면 힘든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그 운동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막 야단쳤거든요. 나중에 그거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제가 죄송했는지. 그분 여기 앉아 계세요. 박홍문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그렇게 큰 수술을 하고 그렇게 편찮은지. 나중에 얼마나 미안한지. 그 깊은 이해 없이 운동하면 건강한 거 알지 누가 몰라요.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에 대한 이해함 없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건 위로도 도움도 전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맞는데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 없이 하는 말들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누가 어떤 연약한 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마세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오히려 쳐다보지도 마세요. 사랑 없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거보다 무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차가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하는 말, 그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없는 원칙? 여러분 그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사랑 없는 원칙. 그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모두 즐거운데 자기 혼자 입 바른 얘기 한마디에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요. 모두 불편하게 만들어요. 대화의 단절을 가져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을 일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사랑 없이 말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는 말은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진짜 훌륭한 거예요. 맞는 말을 따뜻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맞는 말을 알아듣게 할 수 있거든요.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지 말 게, 맞는데 공허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형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곤 진짜 공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비즈니스 하다가 망했어요. 어려웠어요. 아유, 그동안 고생해서 새로 시작하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실 거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 또 얘기를 하는. 그러면 당신이나 망하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이빨은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공허한 얘기거든요.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닿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맞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만이 사실 위로가 돼요. 우리들의 이야기로는 위로가 되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가서는 위로가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이런 고생했고 이러다 이렇게 됐고. 제일 듣기 어려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사실 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아요. 내가 나 왕년에 평상시에도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힘든데 와가지고 자기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네 가지는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는데 맞지 않는 말, 맞는데 아프게 하는 말, 맞는데 공허한 말, 맞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 다 반쪽 진리예요. 50%만 맞는 얘기예요. 나머지 50%는 맞지 않을 수가 많아요. 여러분, 50점이면 낙제예요, 낙제 아니에요? 낙제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반은 맞아서 아니요, 낙제인 거예요. 60점 밑에는 낙제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위로는 우는 자들로 일단 함께 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같이 우는 게 최고예요. 울면 마음이 통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배 친구들이 일주일만 울지 말고 계속 울어줬으면 진짜 고마웠을 텐데 일주일 울고 그때부터 이제 말싸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 이 욥기가 길어요. 얼마나 말들을 많이 했는지. 이 참. 근데 그냥 울다 끝났고 결론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말들이 참 말.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말보단 울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 아버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작은 수술을 하나 하셨어요.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날짜를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뭐 마음이 이렇게 편하진 않고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은 그 좋은 천국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본인이 천국 갈 때가 되고 아프면 왜 안색이 안 밝은지 모르겠다고. 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어머니 믿음 진짜 좋다. 그리고 참 맞는 얘기다. 사모님으로 하실 훌륭한 얘기지만 아내가 할 얘기는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내가 할 얘기는 아니. 일단 같이, 아유, 그 어저께 어디 설교 들어갔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너 아프니? 그럼 나도 아프다. 이게 명대사였대는데요, 그 전에. 최고의 감동의 장면. 네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말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응? 목사들은 천국 설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천국을 다 그렇게 가는 거지. 아파서 병들고 그렇게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럼 안 아프고 죽도록 여기서 오래오래 사냐고. 그럼 천국은 안 가냐고. 아니, 저한테 화를 내시어서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응? 그렇구나. 그러고는 이제 전화 못 드리겠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맞는 얘기인데, 아, 참, 먼저 울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먼저 우는 게 중요하고요. 같은 마음 가져주는 게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우는 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생각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그 전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특별히 있나. 보통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특별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저도 기도를 해드리니까 물어봤더니, 저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아는 친구의 어떤 아내가 아픈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제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저도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마음이다. 참 성도의 좋은 마음이다.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는 자들의 손발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필요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울고 있는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진짜 필요하고 진짜 도움이 될 구체적인 게 뭘까? 기도도 하지만 위로의 말도 하지만 같이 울어도 주지만 진짜 어떤 게 저분에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까? 그거를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참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무슨 판때기가 있더라고요. 아유, 이거 잘 만들었네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와서 이거 만들어주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참 귀한 마음이다. 정말 그 휠체어 미국집 문턱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고 가셨다. 야, 이게 정말 참 훌륭한 구체적인 도움이다. 그런 도움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얼마나 행복을 주는 건지 보는 사람조차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되는, 손발이 되는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우는 자들의 영혼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누군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하나님 이분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꿈을 놓지 않도록 우리도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분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꿈들을 같이 나누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서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의 바라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마음이었어요. 소망으로 바로잡아주는 마음, 소망으로 격려해주는 마음, 소망으로 위로해주는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늘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늘 지금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똑똑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만 되지 마시고 따뜻한 위로가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칙만 이야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손붙잡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